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나와서 LA팀은 모두가 못 나왔습니다.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오늘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멀리서 오셨어요, 다. 토렌스, 사이프레스, 레이크도 뭐 하여간 이렇게 멀리서 오신 분들만 오늘 이렇게 참석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역자도 확진자로 판명이 되어가지고 확진은 아니지만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통역자가 나오지 못해서 동시 통역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 한국말보다 영어권에 있는 성도가 있어서 영어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도 2주 전에 부스터샷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됩니다. 예,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며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접근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에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 그 다음은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로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면은 교회에서는 물론 교회 밖에서도 온 세상이 아기 예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구유에 누인 이야기일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소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때는 로마 황제로 있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있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온 천하에 호족하라는 영을 내렸어요. 그 이유는 정확한 그 인구조사, 그러니까 인구 그 센서스죠. 그 인구 조사를 해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여 가지고 자신의 통치 기반을 다지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호적을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이제 서로 약혼한 그러한 부부로서 자기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호족하러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미 마리아가 잉태해서 만삭으로 해산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웬만하면 집에서 해산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때지만 황제의 엄명이기 때문에 피정복 국가로서 어길 수가 없어서 그 무거운 몸을 끌고 고향에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거기서 갑자기 해산기가 나타나서 해산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해산기가 뭐 어느 시간 정해진 시간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옵니다. 그래서 해산해야 하니까 사관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관방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여행 중에 빈방을 얻지 못해서 고생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저도 한번 제 아내와 함께 포틀랜드 오레곤으로 이사한 그딸 집을 다녀오느라고 갔다 오다가 그저 조금 더 가서 조금 더 가서 방을 찾지 하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때를 놓쳤어요. 그래서 방을 찾기 위해 가는 곳마다 근데 방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새벽 1시가 넘어서 가까스로 이제 방을 하나 찾았습니다. 도저히 그냥 운전해서 집에까지 올 수가 없는 거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곤욕을 치르면서 방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요셉과 마리아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해산을 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가운데에 방을 찾았던 거예요. 근데 방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남편인 요셉으로서는 아내가 해산해야 하는데 방이 없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아기를 눕힐 그러한 방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답답해요.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가는 곳마다 그 방을 얻기 위해서 애썼지만은 얻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느 집 헛간을 보니까 짐승들이 있는 그런 헛간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여물을 먹는, 그러니까 짐승들이 음식을 먹는 그 밥통이 있었어요. 그걸 구유라고 합니다. 이제 아기를 낳아갖고 강보에 싸서 그 구유에 아기를 눕혔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기막힌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막상 오실 때에는 우리 인간들이 드린 것은 고작 구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그 아들에게 우리 이 인류가 최초로 준 선물은 구유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린 선물은 십자가로 선물을 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서 나셨습니다. 방이 없다고 합니다. 그때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영체로는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오늘 본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문을 열면은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지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마음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방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밖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에겐 왜 있을 곳이 없었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에도 왜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2021년이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이러한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있을 방이 없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로 방이 이미 다른 사람들로 다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이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사관은 지금 말로 여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황제의 영이 내려져서 다 고향에 내려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방이 없는 것이 당연하지요. 많은 사람들을 분볐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방을 다 차지해버려서 마리아와 요셉에게까지 돌아갈 방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듯이 영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우리들 마음에는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미 마음의 방을 다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세상 것이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요즘 우리를 보면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얼마나 분주한 생각들이 많습니까? 아마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도 귀로는 지금 말씀을 듣지만 생각은 오늘 오후에 뭘 할까? 내일부터 뭘 해야 할지 하는 그런 생각들로 꽉 차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건수를 통해 어떻게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고 내가 주장하면서 어떻게 좀 멋지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속에 들어오시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집집마다 사람들이 꽉 차서 아기 예수가 머무를 곳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 마음에도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해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정리하고 항상 주님 모실 방을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서 또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놓고서야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며칠 남지 않은 이해를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예수님을 위한 마음의 방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의 영적 무지 때문에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비록 방이 다 차있던 상황이었다고 해도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가 누군지 바로 알기만 했다면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년 전에 제 어머님이 미국 방문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실 때 일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니까 워커에 의존하셔서 누이 동생의 부축을 받으며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무원이 오더니 이쪽으로 오시라고 하면서 안내한 곳이 1등석이었어요. 물론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승무원의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성령께서 승무원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VIP 대접을 받으며 편안한 귀국 길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은 비행기 자리가 다 차도 VIP를 위해서는 언제나 자리를 남겨놓는다는 것입니다.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다 찼다고 말해도 귀빈을 위해서는 언제나 방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당시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방이 부족했다 해도 VIP를 위해서는 방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를 VIP로 보지 않은 데 있는 것이에요. 마리아 몸에 잉태된 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바깥에서 울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안다고 하면은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다 희생하고라도 그를 만나고 영접하며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방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듣기는 들어 이론적으로는 알지만은 진정 마음으로 알고 내 생에 전체를 바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 바깥에서 울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막대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늘 섭섭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유에 주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온 이후에도 사람들은 그들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귀빈 대접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날만큼은 예루살렘에 그냥 올라가시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보이고 싶어서 짐승을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짐승을 타도 말을 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나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풀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풀어오는데 아, 주인 있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옵니까? 그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멍에를 아직 매지 않은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거 왜 갖고 왔냐 할 때에 아 주가 쓰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러나 결국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진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문 밖에 내쫓고 푸대접하면서 예수님을 슬프게 만들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신앙의 배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면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이 다 가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계절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1년 내내 성경 공부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님에 대해 배워도 지극히 적은 부분만 아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란 책입니다. 이 책은 필립 얀 씨가 지은 책입니다. 영어명은 The Jesus I Never Knew by 필립 얀 씨. 이 책은 월마트나 어디나 서점에 보면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영어권에 있는 분들은 영어로 한번 찾아 읽으시고 또 한글이 편하신 분은 서점에서 이 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고 지냈던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러한 면들 또 그의 가르침의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연구소적으로 이 책을 지금 보고 있어요. 가장 탁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합니다. 몇 날 남지 않은 2021년 이런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바로 알려고 노력한다면 얼마나 귀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강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의 무정한 때문에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방이 다른 사람들로 다 채워졌다고 합시다. 또 그 당시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아기 예수의 부모를 잘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도 그들이 핑계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만삭이 되어서 해산을 하려는 여인을 문 밖으로 내쳐버린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제 아내가 지금 해산하려고 합니다. 제발 방에 있으면 방좀 주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애걸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방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마 숨겨진 방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쓰는 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에요. 조금만 이 가련한 여행객 부부의 이 아이를 낳으려는 부부의 안타까운 마음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얼마든지 따뜻한 방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무종한 사람들 에 의해서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낳게 되신 것이에요. 그것은 그때만 그런 것 아닙니다. 지금도 얼마나 무종한 사회입니까? 온 세상이 지금 성탄의 계절이라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노래하고 또 축하하고 집집마다 각양각색의 그 등불을 밝히면서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울적해집니다. 그 아기 예수는 마구간의 그 구위에서 나신 그 예수인데 지금 이렇게 호화찬란하게 불을 밝히면서 하는 그 모습 보면은 저는 마음이 참 울적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해놓지 않았어요. 정작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계절에 외롭습니다. 배고픕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도 말세에 믿는 성도들에게 고통당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증상 가운데 하나가 무종해진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기에 올려 있습니다. 영상에 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 봐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종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무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모릅니다. 남이야 죽든 살든 나만 안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남이야 굶든 말든 나만 따뜻하고 행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인정이 없습니다. 내 위주로만 삽니다. 이런 마음속에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수 있겠습니까? 이 해가 다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도 자신의 일에 몰두밖에 할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신 일을 생각하면서 혹시 내 주위에 나의 무정함 때문에 버려지는 사람은 없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을 위한 방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한 방이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원하시며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순간에도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빗장을 걸어두지 마십시오. 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본다든지 아니면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찾아서 나의 작은 사랑이나마 전달해 주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말씀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을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아유, 다 아는 거. 그건 뭐 긴 걸 그냥 또 읽으려고 그래.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깊이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말보다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양은 의로운 자를 가리키고 염소는 사악한 자를 가르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으셨는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 말씀은 사랑의 봉사를 해야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회는 똑같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은 주어진 기회를 선하게 사용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고, 또 한 사람은 똑같이 주어진 기회지만은 선하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는 영벌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이론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자신을 거울에 비춰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고 머리털은 어떻고 그러면서 얼굴 보고 단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음의 거울에 자신을 보면서 너무 분주해서 자칫 예수님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머무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를 늘 마음의 거울에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지금 그 데빗 형제가 와 앉아 있습니다. 저는 여기 오리라고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근데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저는 이 말씀 한 달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데빗 형제가 여기 온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수년 전에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아마 한 시간 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지금 그 홈리스 피플을 돕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또 가까운 가족들까지도 그것을 이해 못한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LA에 있는 홈리스 피플을 그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도움을 주고 떠나면서 혹시 도움이 더 필요하면은 연락하라고 하면서 연락처를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가 연락 오고 그래서 계속 도왔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는 뉴욕으로 이사를 했대요. 뉴욕에 가서까지도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도 그를 위해서 매달 몇천 불씩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거 아무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홈리스 피플을 위해서 한동안 롱비치 다운타운에서 자원봉사를 했었습니다. 팀을 나눠서 하는데 거기에서는 새벽에 식사 제공하고 저녁에도 디너 제공하는데 저는 새벽 팀에 들어가서 그 홈리스들을 위해서 가서 준비하고 쿠킹하고 배식하고 그들을 돌봄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 나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홈리스예요. 처음부터 홈리스가 아니었어요. 직장을 잃으면 바로 홈리스가 되는 현실이에요. 그 가운데는 직장이 있는 사람도 그 아침에 일찍 나와서 줄을 서서 그 음식을 먹고 직장 가는 사람도 봤어요. 왜? 그 한 끼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절박하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우유 살 돈이 없어서 우유를 풍족하게 먹이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식사 한 끼가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그들에게는 생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홈리스 피플들을 위해서 제가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너무나도 배운 것이 많아요. 깨달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걸 하면서 꼭 식사 전에 한 15분간은 채플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그들에게 듣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데빗 형제가 그런 말을 할 때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개의치 말고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했어요.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았고 잘못 알았던 것을 보다 확실하게 알았어. 미처 알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해 깨닫고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021년을 그래서 아름답게 끝마치시고, 2022년은 에베소 4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위한 방에 있느냐, 주님을 위한 방에 있느냐는 말씀으로 증거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보이는 사람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보이는 형제를 위하여서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이에게 그러한 사랑을 주어야 하지만, 특히 믿음의 성도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만나는 이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도울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특별히 오늘 데이빗 김 형제, 조셉 정 형제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유영우